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교회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데 그냥 늘 가던 그 골목길이 있는데 그 쭉 내려가는 길에 이 세탁기가 한 대 그 집 앞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뭐 재활용이겠거니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렇게 그 세탁기에 눈이 이렇게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건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군청색의 또 S로 시작하는 브랜드 예, 그 세탁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이게 뭐라 그러죠? 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처음에 주인이 너를 이렇게 고르고 선택하고 이렇게 구입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냐. 저희도 왜 어떤 물건 새로 사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참 주인이 처음에 그 세탁기를 구입했을 때 되게 기뻐하고 아, 이제 이 세탁기를 통해서 이제 빨래도 이제 쉽게 하고 뭐 이럴 기대를 가지고 아마 구입을 했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버려지게 됐냐. 세탁기랑 이렇게 제 정신세계가 이상한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한테 이렇게 위로도 건네주고 이렇게 이제 폐기처분 기다리고 있는 세탁기를 보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짠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그 내려가는 골목길에 이렇게 이제 세탁기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저를 또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었는가. 우리 창세기 이제 우리 볼 텐데 창세기의 기록만 봐도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폐기 처분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생각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만든 물건들도 우리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피아노도 여러분 음을 내기 위한 또 이렇게 마이크 소리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또 만들고 있는 모든 물건들에도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목적 없이 만들 이유가 있는가? 그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꿈이 뭐였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나를 만드셨을 때 꿈이 뭐였는가? 그 꿈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1장 27절, 28절을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표현,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하는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 들어오시면서 우리 예스 3일 우리 보셨나요? 거기 우리 김희석 그 목사님, 교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당신의 속성을 부여하셨고 관계적인 어떤 측면을 부여하신 것 외에 또 어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28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 28절을 쭉 보시면 여러 개의 명령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맨 마지막 28절 끝에 다스려라, 다스림까지. 중요한 명령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 그 끝부분에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것, 그건 원래 누구의 소관이죠? 누구의 역할이죠? 하나님 당신의 역할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거를 정복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 다스리고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적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맡으실 이 역할, 이 소임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28절을 다시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겠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이 다스림, 당신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거냐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세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하셨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인데 그게 바로 통치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이 다스리던 영토를 전부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통치할 수 없어서 곳곳에 뭐를 세워놨냐면 자신들의 형상을 세웠어요. 동상을 세웠죠. 그래서 이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땅은 뭐 고레스가 다스리는 땅. 그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아, 이 땅은 누구 땅이지. 그런데 이 땅은 원래 하나님 땅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1장 27절과 28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사람이 빨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빨래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적인데 세탁기를 만들어서 세탁기로 대신 빨래를 시키는 거죠. 네가 빨래해. 물론 이제 사람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못하겠죠. 그래도 그 세탁기를 만들어온 우리 사람의 목적은 내가 해야 될 그 세탁기를 세탁기로 이렇게 위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숨도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공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여기 1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당신의 그 거룩한 통치를 사실상 뭘 믿고 위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실상 꿈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거느리시고 함께 당신의 역할을 분배해 주시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셨고 꿈이셨고 계획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원래 꿈, 계획, 목적이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1장을 읽었지만 3장에 가시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우리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여자가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따먹은 그 열매는 원래 어떤 열매냐 하면 3장 11절을 한번 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가 하나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함께 하는 것을 버리신 거죠. 이게 바로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장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재표현해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든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불과 한 장 넘어가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 여러분 그 열매를 먹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좌절됐다. 저는 이렇게 3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깨진 꿈,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물었어 당신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꿈, 이 계획을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셨다면, 그냥 버리셨다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뭐 상상하기는 싫습니다만 뭐 정말 시쳇말로 그냥 뭐 완전 아작이 났겠죠. 그걸로 끝났겠죠. 사람의 운명, 우리들의 운명은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숙명을 그냥 살아야 했던, 하나님과의 더 이상 친밀함이나 함께하심에 대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아마 놓이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이제 우리는 다 또 가지고 있고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꿈, 당신의 계획을 그냥 접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깨진 꿈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하시는가, 오늘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화면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시면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 아들을 낳겠다. 근데 이름이 예수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죄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를 암시해 주는 표현일까요?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현장으로 이 표현은 우리를 데려가고 있어요. 그들의 죄, 그로 인해서 모든 오고 오는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죄의 역사,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근데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야 내려가 아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 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깨진 하나님의 꿈이 꿈을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들고 다시 만지작거리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계획하셨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살짝살짝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마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냈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죄의 현장, 창세기 3장으로 데려가서 그 현장을 다시 뒤집어 엎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근데 23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구약 이사야 7장을 인용한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 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쳤을까요? 예수라고 이렇게 위에 아까 21절에 했는데. 여러분, 이 마태가 의도한 이 단어,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싶은가? 그것은 뒤에 번역까지 친절하게 해놓고 있어요.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타락의 현장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여러분 함께 있었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쳐다보면 도망가는 관계가 아니라 쳐다보면 달려가는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의 피조세계와 함께, 당신이 만드신 인간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인류를 이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거하게 하겠다. 이게 참 중요한 마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번역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우리 1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그 표현을 바울이 하나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 죄사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은 정확하게 아들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나 마태나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명에 실패한 형상이고, 예수님은 성공하신 형상이겠죠. 그거를 참형상이라고 해도 되겠고, 그것을 아담과 비유하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도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또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의 그 엄청난 사명을 실패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계획하셨냐면, 당신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꿈, 당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 꿈, 그 꿈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하나님의 이 깨져버린 꿈, 깨져버린 계획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게 지금 마태가 자신의 첫 복음서, 이 마태복음 이 서두에 그 1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모든 이 구약의 이 창세기 특별히 그 사건을 다 염두에 두고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다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 그 직접 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다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럼 두 번째도 뭐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나오는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6, 17, 18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그 유명한 대답이 뭐였죠? 16, 16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누구냐를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의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형상이시고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고 이 18장은 이 교회 공동체가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장이 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뭐 너희 중에 형제가 범죄하거든 뭐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뭐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뭐 일종의 대원칙이라 그럴까요? 매뉴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마태복음 18장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2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근데 왜 모였어요? 이 20절에는 안 나오지만 앞에 이 18, 19절까지 같이 병행해서 읽으시면 기도하러 모이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 많은 현안들을 그냥 처리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개인과 함께하는 걸 넘어서 지금 마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거룩한 공회,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꿈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더 넓게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이 교회 공동체, 이 반석,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분들이 여기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함께하는 이 거룩한 공회, 기도하는 이 모임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모였지만 교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회복하시겠냐면 당신의 깨진 꿈, 다시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그 사명을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이냐. 우리가 흔히 듣는 뭐 돈으로 아니에요, 뭐 권력으로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대단한 공동체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도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예요? 거룩과 화평과 성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강력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바울도 분명하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지만 부탁하셔요. 좀 도와줘. 이게 부탁인데 사실은 명령하고 계신 거죠. 다스려라. 통치해라. 하나님이 첫 아담, 첫 인류에게 하셨던 그 명령. 다스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피조세계에 드러내라. 그것을 지금 바울은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부탁하셨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라는 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단어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부탁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입니다. 전부 다 이 창세기 1장에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표현들이에요. 첫 아담 인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위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첫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위임받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위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위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이 위임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이 19절 20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그 앞에 17, 18절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 재창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인류는 어디 안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근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다스려라 하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다스림이라는 그 말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다시 한번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라. 이제 마태가 보여주는 마지막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28장인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제 20절까지 볼 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가 뭐겠어요? 통치권이겠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림의 주권자인 내가 지금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스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요 20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데 같이 보시죠.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소망과 꿈을 위협받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여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라. 여기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전도하라, 가라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화목의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역할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롭게 위임받고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이 소명, 첫 아담에게 주셨던 이 소망이 다시 한번 성취가 되겠습니까?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것은 이 승리주의적 관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걸 못 믿을까 봐 요한계시록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1장 우리 3절 보라, 하나님의 하나 그 다음 걸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21장 3절에 여러분 같은 표현이 세 번 반복되는 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함께 있다,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들어 보여주셨고 그 최종적 완성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을 새롭게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화목해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심으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세 번, 완전수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림. 그리고 21장 5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시 한번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들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창조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셨구나. 거기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거기에 내 위치는 어딘가? 거기에 나는 다시 한번 어디 서 있어야 하는가? 첫 인류 아담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화목해 하시는 그 사신으로서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위치를 찾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비전을 본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이죠.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세 번 나와요. 엎드린다, 경배한다, 면류관을 드린다. 전부 다 무슨 용어입니까? 예배적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다는 그 비전을 본 사람은 어떤 반응이 당연하다는 거냐면 경배하는 반응이 당연하.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 이제 5월에 우리 썸데이도 또 있고요. 6월에 또 7, 8월 선교 앞두고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는 주제로 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 다음에 선교 현장의 자리는 전부 다 누구의 자리냐면 하나님의 깨진 꿈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찌 됐든 간에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와 있어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남은 우리 4월, 5월, 또 6월 진행되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전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다시 한번 가슴 설레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깨진 꿈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꿈만 생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집장만 하고 자녀들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과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화목해 하시려는 것. 그 화목해 하는 중요한 사역에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시는 것. 우리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와 다시 한번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교회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이 사명들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깨진 꿈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워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세상과 화목하라고 하시는 이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네. 오 하나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엎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가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깨진 이 꿈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워들게 하시고 우리의 꿈에 하나님 함몰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